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40년입니다. 3년쯤 전이네요. 지난 2015년에 한 권의 책이 일본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쓰다 히로야가 쓴 지방 소멸이라는 책입니다. 정확히는 그 책에 적힌 이 부분 때문인데요.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전체 지자체 중에 절반이 사라질 텐데 2040년 안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지자체들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인구 78만 명밖에 안 되는 일본의 후쿠이현입니다. 이 후쿠이현은 지역 산업도 그저 그런 사양 산업들이긴 한데 일본 안에서 행복도 평가를 하면 10년 넘게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의 수입 통계도 1위입니다. 동시에 노인과 아동 빈곤율, 실업률, 여성들의 생애 미혼율 이런 낮으면 좋은 지표들 일본에서 제일 낮습니다. 어떻게 후쿠이현이 이렇게 됐을까? 그 비결은 교육을 꼽습니다. 교사들이 10년 앞을 내다보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르치고 직업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도 줄고 또 일을 그만둬야 하는 노인들도 많지 않았다는데요. 이 마을에서 우리의 지방도시들, 우리나라 지방도시들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마찬가지로 맞닥뜨리고 있는데 과연 작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율도 일본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르고 높습니다. 지방 소멸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방 중소도시들에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던 청년들도 계속 우리도 떠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 몇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해법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지역산업개발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KDI의 박정호 전문연구원. 저희 손경제 청취자들께 익숙한 목소리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다른 익숙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 이야기 코너를 맡고 계시는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최준영 운영위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통계상 계산이 일단 그렇긴 합니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체감이 좀 되십니까?
예, 저는 뭐 체감을 크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해외 석학 중에서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대 인구 문제 연구소장님이 계신데요.
예.
이분이 인구 문제로 조만간 소멸할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고령화된다는 건 나이 드신 분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거니.
그렇죠.
그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갑자기 인구 준다는 뜻이네요.
예. 뭐 고령화만 돼서 이 인구, 국가가 소멸할 정도의 위기는 아니고 당연히 거기와 함께 저출산도 같이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네.
2017년 한국은 사상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가 됐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2040년에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예.
경북 상주 지역에 있는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추진하시더라고요. 뭐 흔히 공직자분들 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하시는 정말 적극성을 보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했더니 한때 우리 상주시는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 500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는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뭐래도 새로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거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인 지방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대전, 부산 뭐 이런 대도시 사시는 분들은 아직은 인구 감소를 체감하기 어려우실 텐데 문제는 정말 지방의 시군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데 있더군요.
이게 경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난해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마을이 전국에 무려 17군데인데요. 이런 무슨 산간 벽지를 떠올리시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 단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네.
파주시 진동면, 춘천시 북산면, 충북 제천시 한수면, 경북 도청 소재지죠. 안동시 녹전면, 영주시 평읍면, 인천도 있어요. 서도면. 여기에서 지난해 2017년도에 단 한 명도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은 지자체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정말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진짜 이런 것들이. 네. 신생아가 안 태어나면 결국은 째깍째깍 시간 흐르다 보면 이 마을 없어진다는 뜻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84곳이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3분의 1이 아무도 안 산다고요?
네.
지금 시군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추세를 연장을 해보면, 현재 인구 감소 추세를 연장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면 전체 시군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아무도 살지 않는 거죠.
30년?
네.
예를 들면 시장 군수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분만 거기 계시는
그분만 계시는 거죠. 아마 이제 공무원분들도 다른 곳에서 출퇴근하시고.
예. 예. 좀 찍어주시죠. 어디가 제일 심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광역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경북 북부, 보통 북부라고 보통 표현하는 지역들이 제일 이제 위기감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남 남부 지역도 해안까지만 이제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은 이제 소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1위는 경북 의성군. 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전남 고흥, 3위가 경북 군입니다.
그래서, 군위, 예. 고흥, 의성.
네, 모두 이제 농촌, 어촌, 즉 이제 상당히 이제 전통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들이고요. 고령화도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또 주변 대도시와의 거리도 좀 있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얼핏 인구가 줄어들면 아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 줄어들면 뭐 더 넉넉하고 좋지, 이 북적이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 여유도 있고 뭐 저 땅 내가 다 농사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까?
일단 어떤 우리 거주민이 있었을 때
네.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복지, 치안 뭐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일단 그러한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책임과 재원을 투여해야 될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예요.
정부가 해줘야죠.
예, 그것도 예. 정확히 말하면 해당 지방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인구가 자꾸 줄면 당연히 그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줄겠죠. 그런데 세수가 줄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사람에게 그 적은 세수로 그냥 투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기 쉬운데 우리가 사람이 5천 명이 살던 5만 명이 살던 상수도 시설, 도로, 뭐 교량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거의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비와서 도로 페이면 보수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 투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그 상징적인 사례를 미국 사례를 꼽거든요. 미국의 그 한때 1960년대 때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던 디트로이트는요.
예.
거주자의 85%가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미국 지자체 최초로 파산을 했거든요. 그 파산하는 중간 과정에서 보면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은 10개 가운데 한 개는 반드시 고장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었고
고치려고 해도
예.
그 고치는 인력을 월급 주고 운영을 못하더라
그렇죠.
지자체가.
그다음에 경찰 출동 시간은 미국 전체 평균의 5배 이상이 걸리는 상황으로 낙후됐었어요. 즉 사람이 빠져나가니 기초적으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됐고
예.
그러니 더욱더 사람이 빨리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 결국 지방 소멸, 지방 파산 이런 걸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추계들이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대도시에서 1인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250만 원이 투여되지만
네.
군 단위에서 1인당 대도시와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1170만 원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희가 비용 대비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렇죠.
방증이기도 한데
예, 예.
아, 다만 이렇게 흩어져서 살더라도 그래도 지금도 그렇긴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방 인구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은 훨씬 많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03년도에 56% 정도 됐는데 지난해는 다시 52%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재정 자립도라는 게 그 동네에서 필요한 돈을 그 동네에서 주민들로부터 거둬서 쓰면 딱 좋은데.
네.
그게 안 지금은 되니까.
그렇죠. 지금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되겠습니다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대도시에는 한 200만 원만 투입하면 돌아가는데 지방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입해야 되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좀 옮겨가서 사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하게 말하면 도농 간의 갈등도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잘 안 태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부터 원인을 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할 건 치유를 하고 도울 건 돕고 고민을 할 텐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도시가 제공해주는 편익이 중소도시라든지 농촌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익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꼭 놀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 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직장, 보건, 의료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병원일 것 같아요.
병원? 예.
근데 노인분들이 앓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은 사실 대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인력의 어떤 수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인구가 있어야 그
운영도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가장 필요한 시설일수록 오히려 더 대도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당장 지역 내 경제 규모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예.
그전까지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슈퍼가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라면 한 봉지를 사려고 차를 몰고 15분, 20분씩 옆 동네로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조금 옆에 있는 도시로 갈 수 있으면 가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시에 그렇죠. 모여 사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네네.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좀 속도가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이제 충격이 더 커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지방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독일 같은 경우도 지방의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들은 인구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청년층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이제 대도시로 이제 가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도도 엄청 높아져서 옛날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학교 나오고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비율보다
예.
대학을 가서 뭔가 대도시에 있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왜요? 왜?
그래서 왜 그러느냐에 예.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의견 중에 하나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삶과 생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 것처럼 익숙하다는 거죠.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예.
도시에서의 사람들이 어떤 식의 편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잘 몰랐는데
맛집 하면 쉽게 네. 검색되는데
쉽게 검색되고 내가 바로 그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도시에 살아도 네. 어차피 동네 식당 이용하고 하니 그렇죠. 그 차이가 없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어떤 식당이 문을 열고 어떤 집이 어떤 평가를 받고 하는 것들이 지방 작은 농촌 단위에서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사는 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유럽의 젊은이들도 어떤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도시 삶에 대한 동경은 강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조업이 갈수록 이제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남고 대부분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제3세계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도 지방 소매를 촉진시킨다. 그건 네네. 왜 그래요?
일단은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 어떤 일정 규모 있는 도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가려면 결국은 시골 읍면에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내 동네에서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대도시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유럽의 일단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비싼 임대료,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근거리 뭐 이런 게 따져보면은 그냥 내 동네에서 하는 게 나쁘지 않아 라고
예.
했는데 이제는 내 동네에 일자리가 줄고 그에 비해서 대도시에 있는 글로벌한 대기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4년의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편익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도시로 가서 진학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잡는 그렇죠. 게 훨씬 이익이다.
제가 4년 동안의 비용을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동네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뭘 좀 열심히 하면 유럽의 잘 사는 지방 도시들처럼 네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나라들도 여전히 예.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힘들고, 지방이 줄어들고 예. 있다면 이거는 아직 답은 못 찾는 그냥 고질병이네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부산 정도
네.
예,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경제 세력권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지역들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내가 지금 인구는 대도시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느낌이 들다 보면 예. 젊은 층들은 오히려 이동이 편하다 보니까요. 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 주로 이제 가장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대안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그때 쓴 방법은 지방에서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네. 이거 내버려두면 계속 악순환이니
네.
일자리를 지방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 기왕 있는 공무원 일자리,
네.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에다 일단 인공적으로라도 흩어놓자라고
네.
해서 각종 공공기관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시켰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고육지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뭐 있겠나 싶기도 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잃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세종시로 대표되는 이제 그 정부 부처였던 이전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들이 이제 전국에 설치가 됐죠. 이제 거의 사업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혁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공공기관의 이제 전국 분산을 통해 가지고 균형 발전을 꾀하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혁신도시라고 부릅니다. 사실 쾌적합니다. 수도권의 어떤 그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동네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내려갔지만 그 지역에서 느끼는 처음에는 환영을 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정말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회의가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왜요? 왜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분들이 내려가서 그 지역에 기반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서울과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의사결정과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지 않다라는 거죠. 단신 부임도 많았고
또 내려가긴 했으나
예.
출퇴근하는 분도
출퇴근하는
있고
분도 있고 가까운 곳은 아니면 먼 곳은 혼자 내려가고 가족들은 여전히 수도권이나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조성이 되고 나니까 지역 내에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또 촉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려간 도시들이 그 대도시도 있지만 중소도시들도 있고요.
예.
대도시라 하더라도 좀 외곽에 새로 이제 혁신 도시를 짓다 보니까 쾌적한 신축 아파트와 널찍한 공원, 그다음에 깔끔한 학교,
네.
그다음에 편리한 쇼핑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죠.
예.
모두 그런 시설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방에서도 좋아하시겠죠.
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아하시지 이제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내려간 분들은 이제 그 동네에서 사시고요. 특별 이제 공급 분양을 받으니까.
예.
기존 시가지에서 나름대로 소득이 있고 뭔가 일을 해보실 만한 분들은 이 동네로 이제 이전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 혁신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나 이런 시설들은 상당 부분 수도권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죠.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혁신도시가 내려오면서 기존 시가지의 이제 중심지들이 쇠퇴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인구가 그나마 소득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곳에 몰려 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기존 시가지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발전을 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이제 섬처럼 별도의 이제 예, 그런 권역을 만들고 생활하는 이제 고립된 어떤 그런 느낌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는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제 반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구도심에 살던 분들은 그럴 것 같긴 해요.
네네.
옆에 혁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발전할 줄 알았더니
네네.
저 동네로 오히려 사람이 빨려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도 도시가 소멸하고 결국은 서울로 사람 옮아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내려와서 기존 시가지의 여러 시설들과
있더라.
소비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력을 주고 전체적인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별도의 공간에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몰려서,
따로 살더라라는
예,
느낌
오히려 그리고 기존에 유지해주던 것마저 뽑아서
어허.
그쪽으로 가더라 이런 불만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도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 청사가 내려가고
네네.
그래서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새로 만든 인공신도시 중에는 가장
예.
또 성공한 도시 아닌가요?
뭐 인구 증가 추세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고요.
예.
사실 신도시 중에서도 원래 신도시라는 거는 다 입주자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되는데 세종시는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
편익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늘어나는 인구가 어디서 왔을까요?
뭐 수도권에서
내려가고.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예.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은 주변의 도시들에서 이주를 하십니다.
아, 대전, 공주,
대전, 청주, 공주 이런 곳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주나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빠져나가도 당장 표시가 나지요.
어찌 보면 지방 소멸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도 한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지적으로 보면.
예, 예.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서도 약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도
예.
훨씬 거주 여건이 기존 청주 시가지보다 높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방의 곳곳에 혁신 도시들 혹은 뭐 강제로 공공기관들까지도 이전했는데도
네.
여전히 그 지방에서는 정착은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또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지방에서 이제 나름대로 혁신도시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효과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치적으로 좀 보면요.
네.
효과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자 한 분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느 도시의 고졸자의 평균 연봉을 결정하는 것은 옆집에 사는 대졸자의 임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이제 혁신도시가 많이 내려가는 동네들 뭐 물론 혁신도시마다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세종시나 우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이 갔던 그곳에서는 적어도 청년들이 새로운 알바거리나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나주나 세종시 옛날 연기군에 살던 분들은 그 자신들의 원주민들끼리 그냥 그럭저럭 비슷하게 살아왔으니
네.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었는데 이제 분명 늘긴 늘었는데 소득적이거나 아니면 기회적인 요인이
예.
근데 옆에 사람과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불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예.
분명히 여타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도시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그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가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 청년 할당제 같은 걸 해서 우리 보장제대로 우리 공공기관에 채용하자. 이게 20%든 30%든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없는 지역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좀 적게 평가되는 부분도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버려뒀던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우리는 많은 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만 생각하다 보니 대규모 공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기업체라는 건 99%가 중소기업이고 영세 상공업입니다.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은 암암리예요.
네.
내 주변에 누가 하나 나갔을 때 야 주변에 좋은 애 없니? 이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재채용되고 평생 직장에 사라졌을 때 내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나 자신을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혁신도시에서는 그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납품을 하는 협력사 1차 밴드 2차 밴드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훨씬 또 다른 잡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분명한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먼저 이런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은 나라들은 혹시 그들은 어떤 고민을 좀 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합니다만. 그래서 바로 옆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긴 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는 잠깐 광고 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